예레미야에게 금하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또 남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총 4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동족,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했고 또 회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예언을 눈물을 머금고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파멸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려고 한다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눈물이 시냇 물처럼 흘렀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남유다의 그런 철저한 심판, 철저한 진멸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물이 웅덩이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헛수고하고 있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장 8절과 5장 3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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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복을 빌며 복주머니를 받았던 그런 불순종한 모습들,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누렸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정을 다하는 그런 총체적인 타락이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십 년 동안의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머금고 예언했던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낳게 되는 자녀, 그리고 해산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4절에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 다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분토와 같이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공중의 새가 그리고 들의 짐승이 와서 먹게 되는 그런 잔인한 재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륜지 대사로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큰 자든 작은 자든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매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곡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은 금하신 것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 문화에 찌들어서 이것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면서 몸을 해하고 또 머리털을 밀면서 그러한 애곡을 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상을 위해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재앙을,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삶의 예언이 뭡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곡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그 소리를 다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면 안 되고 또 잔치집에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 있었죠.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했었어야 됐어요. 구스와 애굽의 그 나라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유배되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유배되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메시지화시켜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택했던,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바로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이 고멜과 같이, 창녀와 같이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서 부정한 짓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해야 했었습니다. 또 에스겔은 그의 아내가 죽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그의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이 에스겔의 아내처럼 죽을 것인데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듯이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자로 서고 싶어서 선 것도 아니고 1장의 소명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겠다면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웠으면 좀 형통하고 좀 평범하고 일상이 좀 좋아야 될 텐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일륜지 대사를 다 거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종족을, 민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즐거움을 넘어서서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을 가지 않으면서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바로 멸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언하는 동안 손가락질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예요. 저 예레미야는 정말 싸가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정말 예의가 없다. 초상집도 가서 애곡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잔치집 가서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동족의 멸망만 심판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이 예레미야에게 쏟아졌을까. 하나님이 만약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빛바래졌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자기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 이게 참 순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그냥 권위에 맹목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 순종일까요? 예레미야처럼 이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이해하며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과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희생을 각오하며 너무 지시기 싫었는데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며 따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순종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것, 이삭을 드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따르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새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또 사회의 통념상에 맞지 않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쏟아지고 맹비난이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주저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에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제 기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마치 암낙타와 암나기처럼 발전기를 맞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 선지자가 너무 괴로워서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는 그만큼의 가득한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의 말씀에서도 칼과 재앙으로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6장에서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절에 보니까 이 큰 재앙 선포되는 것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읽으면서 너무 이 질문이 생뚱맞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신 분들이라면 더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치를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너무 안일하게 우리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에 익숙해가지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지 않나. 너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 죄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 모든 죄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진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서 그 죄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실컷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 다 죽일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빼앗아 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재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 은혜를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가 삶으로 예언했던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저 나라 가서 복음 전해라 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무뎌져 있는 죄가 나에게는 없는지 이 새벽에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에